제1집 제15권 마태복음 연구 마태복음 제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2장의 시작에서 첫 구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언급됩니다. 이것은 계시록의 마지막 구절과 대응됩니다. 더욱이 세계라고 번역된 구절은 신약에서 오직 한 번 여기에 사용됩니다. 그것은 또한 72년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5장 1절에 아담의 계보라는 말로 오직 한 번 언급됩니다. 하나는 첫 사람 아담의 족보책이고 다른 하나는 마지막 아담의 족보책입니다. 이 둘은 서로 대조가 됩니다. 다윗의 아들, 이 책에서 주님은 이러한 칭호로 모두 9번 불립니다. 아담부터 주 예수님까지 모두 75세대가 있었습니다. 왜 이 장은 아담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아들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되지 않고 다윗과 아브라함이라는 두 이름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이것은 이 책에 두 노선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다윗의 아들의 노선, 즉 선지자의 노선이며 다른 하나는 아브라함의 아들의 노선, 즉 제사장의 노선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주님이 이 두 가지 기능을 성취하셨음을 압니다.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을 가리킵니다. 주님이 다윗의 아들이었다는 말은 그분이 솔로몬이 된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일생 동안 두 가지 특별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는 지혜의 말씀을 말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주님은 솔로몬보다 더욱 크십니다. 선지자로서 그분은 성령을 보내셨고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셨습니다. 주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그분이 이삭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의 생애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단에 들여졌었고 이방 여인 리브가와 결혼했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제물로 드려지셨고 또한 이방인들과 결혼하여 교회를 산출하셨습니다. 사람의 족보는 후손에게서 시작하여 조상에게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왕의 족보는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후손에게로 내려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족보는 조상들에게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마태복음에 기록된 족보는 계속하여 각 세대를 이어 내려갑니다. 2절에서 6절 여기에 네 여인들이 언급됩니다. 그 목적은 주님이 유대인들과 연관이 있을 뿐 아니라 이방인들과도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의 구주가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족보에 결코 여자나 이방인의 이름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네 여자가 언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 모두는 이방의 죄인들이었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로서 근친상간의 죄를 범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었습니다. 룻은 모압 여자였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서 모압 사람은 10대까지도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오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밧세바는 그 이름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우리아의 아내로서 언급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그녀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었는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 한 분깃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온 성경에서 남자는 통상적으로 교리적인 방면, 즉 객관적인 방면을 상징하며 여자는 일반적으로 체험의 방면, 곧 주관적인 방면을 상징합니다. 아가서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그 예입니다. 이 장에서 14명의 왕들을 말하지만 오직 다윗만이 분명하게 왕으로 지칭되었는데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9절 이 부분을 역대상 3장 11절부터 12절과 비교해 보십시오. 아시아와 요아스와 아마샤의 이름들은 역대상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1장에는 생략되었습니다. 마태는 그들을 빠뜨렸는데 이는 그들이 이세벨에게서 태어났고 악을 행하였고 자연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3-4대까지 벌하셨습니다. 그들은 왕이 될 만하지 못했으므로 마태는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10절에서 12절 여호야김의 이름은 역대상 3장 15절부터 19절에서는 발견되지만 여기서는 누락되었습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의해서가 아니라 애굽 왕 바로에 의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도기 그는 바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징수했고 그는 또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은 왕의 족보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8절의 우시아는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3절과 13절의 아사랴입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은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3장 17절부터 19절은 수룹바벨이 부다야의 아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스알디엘이 요절하였으므로 그 당시의 풍습대로 그의 동생 부다야가 그의 아내와 결혼하여 수룹바벨을 낳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혹은 부다야의 아들 수룹바벨이 스알디엘의 양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12절 요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그러나 예레미야 22장 24절부터 30절에 따르면 요고냐의 후손 중에 다윗의 위에 앉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비록 요셉이 요고냐의 후손이지만 주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입니다. 13절에서 16절 16절에서 족보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신이라고 바뀝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언급된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17절 그리스도의 족보는 모두 42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42는 고난을 체험하는 숫자입니다. 이것은 시험의 숫자일 뿐 항상 고난을 포함하지는 않는 마흔이라는 숫자와는 다릅니다. 42이 맞춰지면 천년 왕국, 곧 안식의 때가 올 것입니다. 계시록은 42달을 언급합니다. 민수기 33장은 42 정거장을 기록하며 43번째 정거장은 가나안이었습니다. 일단 42이라는 수가 지나가면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거기에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14세대의 세배가 42세대입니다. 그러나 일장의 세대들을 세어보면 단지 41세대뿐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처음 14세대의 마지막이자 또 한두 번째 14세대의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41세대가 있었습니다. 19절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은 공정하고도 친절합니다. 요셉은 공정했으므로 이러한 여인과는 파혼해야 했습니다. 또한 그는 친절했으므로 그녀를 공개적으로 창피스럽게 하기를 원치 않았고 은밀히 그녀와 이혼하고자 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으로서 요셉은 공정하고도 친절했습니다.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요셉의 숙고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인도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21절 예수는 히브리 이름 요호수아와 동등한 헬라어입니다. 그것은 여호와 구원자 혹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예는 여호와이며 수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23절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보다 그 의미가 포괄적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이름에 엘이 있으면 그것은 항상 하나님과 관계된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 왕은 왕이신 주 예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세우신 왕이며 싸우는 왕이며 사람에 의하여 모욕받고 거절당한 왕입니다.